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 수요 예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2장 16절 그리고 19절부터 20절입니다. 호세아 2장 16절 그리고 19절 20절입니다. 구약성경 125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58페이지 호세아서 2장 16절 그리고 19절과 20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그리고 19절 20절입니다. 구약성경 1258페이지입니다. 네, 16절을 읽고 그 다음에 19절,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19절, 20절이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말씀에 앞서서 잠시 먼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일로 제3일 되는 날을 기억하여 오늘도 예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그리고 동일한 은혜와 깨달음으로 함께 역사해 주셔서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처소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 뿐만 아니라 또 멀리서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위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거처가 된다라는 것을,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삼일체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일에도 잠깐 이 호세아서 2장 말씀을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구약에서 지금 읽으셨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은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할 당시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마치 이 당시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하나님이 남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을까를 우리가 잠깐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지금은 이 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라고,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뭐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앞에 호세아 1장 2절에 보시면은, 호세아 1장 2절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 주시죠. 이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예,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여기서는 오늘 말씀같이 바알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그래서 그 호세아 아내가 호세아를 놔두고 다른 남자와 행음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의 4절에서도 이 간음에 대한 얘기를 말씀해 주실 때,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벗, 그러니까는 세상과 친구,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세상과 짝하는 것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간음을 행하는 것이 거고, 뭐 사실은 세상과 벗이 된다는 거에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것 외에 다른 것들과 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음하는 행위로 규정하시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깨우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로 우리가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 벗하고 짝하는 것이 왜 간음인가, 행음을 했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에 대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냥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육신의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약속이죠. 어떤 약속이냐면은, 내가 정말, 뭐, 우리가, 그, 주례 선생님, 주례 하시는 분이, 말씀하실 때, 뭐,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기까지라는 그런 얘기, 이제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례사를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것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평생, 이 약속으로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의식이 바로 결혼의 의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겼을 때는 간음이라고 해서, 행음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그런 벌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벗하고 짝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행위들을 가리켜 행음을 행하는 것이다,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냥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으로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음이다, 간음이라는 것으로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호세아 말씀이 기록되는 당시에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잘못을 가늠을 행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이제 도저히 그 회복할 수 없는 그 관계이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어느 한 날을 정하시고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은 언제가 되면은 이 당시는 모르죠. 그날이 언젠지. 그러나 그날이 되면은 바로 다시 너와 내가 남편과 아내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라기 선지자의 글을 함께 우리가 나눌 때에도 그 말라기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스스로 파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당시 때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에게 또다시 그 호세아의 글을 통해서 한 날을 정하시고 그날에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결혼을 하는 장가든다라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셨는데 예, 장가드는 결혼하는 그것이 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느냐 하면 바로 이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행음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말씀을 버려서 그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탐심과 욕심을 따라 다른 것을 쫓았기 때문에 그것이 파기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날을 정하시고 그날에는 정말 대신에 그날에 장가드는 그날의 결혼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결혼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영원한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말씀들을 오늘 알아봐서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깨달아서 그 관계, 그 약속을 알아서 그 약속을 알고 믿어야 아, 내가 그 약속을 파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리의 육신에서도 결혼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그 마음가짐이 다르잖아요. 그냥 미혼일 때는 뭐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사귀고 뭐 그리고 쉽게 헤어져도 그거는 흉이 되지 않아요. 그런 일이 뭐 다반사니까요. 그리고 어떤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을 했고 어떤 약속을 서로 간에 맺게 되어졌을 때는 그 미혼 때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생각과 마음가짐이 완전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말씀으로 아, 예수님이 내가 그동안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내 남편이신 줄을. 하나님이 나와 하나이신 걸 몰랐습니다. 그랬을 때는 몰랐을 때는 몰랐으니까 허물치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알게 됐을 때는 이제 그 약속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후부터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리고 우리의 행동가짐이 행동거지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삼위일체 주의를 맞이하여서 삼위일체라는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중에 또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도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삼위일체 주간을 맞이하여서 바로 남편 되신 하나님과 그리고 아내 된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우리가 이 기간에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었다 했을 때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고 뭐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도 이미 지금과 같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구절들이 있음을 먼저 잠깐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레미야 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그들이 죄를 자복해야 되는데 무슨 죄를 자복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서 이방신들과 짝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기도하였기에 짝했기에 바로 너희는 이 죄를 자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 이유는 이제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러시면서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라고 이렇게 밝히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이에게 기도하는 것은 그건 결코 있을 수 없는 행위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이유는 남편과 아내 되는 하나 된 관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게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이것이 내 계명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그러면은 결국 그 얘기는 우리에게는 두 남편이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만약에 여호와와 예수님을 따로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두 남편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마치 두 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러나 주도 하나이고 같은 주라고 말씀하셨듯이 바로 예수님도 한 하나님 한 남편이시기에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바로 내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것이 내 계명이다라고 내 계명을 지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말씀해 주듯이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남편이다. 네, 두 남편.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도 한 주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남편도 한 남편께서 한 남편의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우리를 드리려고 자기는 그렇게 중매쟁이와 같이 열심히 열심을 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한 남편 한 주, 같은 하나님 이렇게 이런 하나다, 같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바로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다른 주나 아니면 여러 주가 여러 신이 있는 것을 알기에 주 구약의 여호와를 주와 남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또 다 각자 다 자기 신들을 또 주와 또 신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여러 신, 여러 주 이런 것들이 있음을 알기에 바로 성경에서는 같은 주다, 한 주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바로 오직 여럿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만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 강조의 그 하나 되시는 분은 예수님 홀로 한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게 강조사항인 거죠. 예수입니다. 강조사항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어떤 구약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상을 읽기보다는 구약을 읽으실 때도 바로 아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 말씀을 살펴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스가랴 14장에 이제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언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 오늘 호세아 말씀같이 그날 이렇게 말씀 표현한 것처럼 아직 이 당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날이 오지 않았으니까 어느 한 날을 지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네, 바로 빛 대신 참빛 대신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9절에서 건너떠서 시간 관계상 구절을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마치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그날이 되면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마치 그날이 되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는 여호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신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네,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스가랴 14장 9절은 이렇게 읽혀져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라고 읽혀지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예수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라고 읽혀져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렇게 이해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글을 읽으실 때에도 시편이나 잠언이나 예수님께서 누가 뭐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가 뭐 24장에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도 그리고 시편이나 잠언이나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의 글을 읽을 때도 그 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 증거하시는 글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의 선지자의 오늘 말씀에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을 것이다. 내가 네게 장가 될 것이다 했을 때 여기서의 그 나라는 그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일컫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의 남편이다라고 구약에서 얘기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남편 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그날에는 예수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고 예, 그리고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다 라는 이 스가랴 14장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이름 한 이름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만 남편 삼고 우리가 다른 것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31절 이하 3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이하 32절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에베소서 5장에서 해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만 볼땐꼭 남편과 아내의 어떤 육체적인 성별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그런 하나 되는 관계, 결혼에 대한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에베소서 5장의 그 끝부분에서 31절,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 말씀을 다시 창세기 때 해주셨던 그 창세기 2장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이 말씀을 꺼내시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러면서 그 비밀을 풀어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마치 성별적으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비밀이다니까 감춰진 것이다라는 거죠. 그 뭐가 거기에 대해서 감춰진 것일까? 그냥 왜 여자와 아내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었는 것이 이것이 무슨 뭐 비밀될 게 뭐가 있는가 했더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해서 아, 그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던 그 창세기의 말씀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라 하나가 되라라고 하셨던 게 그게 성별로서의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아내 된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 바로 이 그러기 때문에 비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성별적으로 남자와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이제 비유로서 예수님을 정죄했을 때, 그래서 예를 사람들이 시험한 내용 중에 이런 시험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 중에 그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시험을 하신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다. 뭐냐면은 그 일곱 형제, 남자만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큰 맏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그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었을 때는 그 이제 유대인의 법도로는 그 다음 형제가 그 아내와 그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이제 자식을 낳게 되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인이 그걸 이용해서 그 일곱 형제가 다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나중에 부활됐을 때, 그러면은 그 아내는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 빚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일곱 형, 그 아내는 한 여자는 한 여자고, 그 남자가 일곱인데, 그러면 부활 후에, 만약 부활이 있다면, 그러면은 이 아내는,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빚과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변하신 내용이 너희가 성경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부활을 하면은 남자와 여자의 성별로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다 천사와 같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성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에 있어서 성별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 남자와 여자의 그런 성별은 이 땅에서나 존재하는 것이지 예수님 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성별에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 남자나 여자의 성별에 구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그렇게 읽으시는 것이 또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그 깨달음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별적으로 구분해서 성경을 읽으시지 말고 성별을 구분하시지 않고 읽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이제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성별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 남편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아내다라는 것이, 이거 사실 눈높이 교육인데, 우리가 결국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는 관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고린도전서 6장에서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잠깐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읽어드리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만약에 우리 몸이 내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결혼을 했을 때는 남자든 여자든 서로의 몸을 이제 고린도전서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주장을 할수 없어요. 서로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 할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약속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 몸, 네 몸이 아니에요. 같은 몸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은 육신의 결혼 생활도 제대로 못하게 되죠. 예, 나 따로 너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생활을 하니까 예, 육신의 결혼 생활도 그래서 파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같은 몸, 우리는 한 몸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믿게 되어지면은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는 내 몸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이런 사고방식,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이 15절에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나 예수님과 한 몸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창기라니까 다른 남자, 다른 거에 마음을 품고 다른 것에 가는 거지. 아까 호세아의 아내와 같이. 그러니까는 우리는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것과 짝하면은, 세상과 벗대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해요. 무엇이든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창기화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무엇과 착하든지 간에 그것과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말씀이 있죠. 네, 어떤 말씀이에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해주신 것이 힌트를 드리면 네, 종으로서 해주신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로마서 6장에 로마서 6장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6장에 16절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두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마찬가지의 말씀이죠. 내가 누구와 짝하든지 그 짝한 것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과 짝하게 되면은 나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에 18절 이하의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의 19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시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세상과 하나 됐으면 미움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면, 만일 너희가 세상과 다르다면, 그러면 그 증거는 너희가 세상과 속하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과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희가 내게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했는가는 바로 이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속한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이와 같은 비슷한 말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또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내가 내뱉은 말이 나를 정죄한다고 하시고자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입에서 말을 한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증거입니다. 그것으로 내 나무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소속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제일 먼저 우리의 입술에서 당신이 어디 교단입니까? 어디 소속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 속한 교단과 교파 이 세상에 속한 교회를 말한다면 그런다면 벌써 나는 내가 그 말과 고백을 통해서 나는 이미 거기에 속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난 거기와 하나다라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3장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결국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속은 하늘이죠. 그리고 우리의 소속이 하늘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 3절에서 밝히셨듯이 바로 그 하늘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고린도전서 6장에 16절에 창기화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짝하듯이 그 짝한 것과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바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주 그러기 때문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는 예수님과 합하여 이제 우리의 주는 예수죠. 주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합하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될수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문자적으로는 그냥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일개 우리와 하나 되실 분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와 비길 수 있는 게 관계가 아니에요. 육신에서는 이 결혼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남자와 여자, 비슷한 남자와 여자끼리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중매를 할 때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중매쟁이와 같이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스펙이 우리가 소위 스펙이라고 얘기하듯이 이쪽 스펙과 이쪽 스펙이 좀 비슷한 사람들을 좀 골라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너무 차이가 나면은 문제가 생기기가 쉬우니까. 사실 스펙으로 결혼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감히 꿈도 꿀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꿈꿀 수 없는 상대자들이 있잖아요. 어우, 나는 저런 사람과 결혼 못해.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 존재하잖아요. 그런 관계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 하나 될수 없는 관계예요. 스펙으로 따지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셔서 자세를 정말 낮추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세를 정말 많이 낮추셔서 우리와 레벨을 같이 해서 우리를 아내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장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내게 장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 대단한 결혼식입니다. 예, 이거는 완전히 그냥 전부를, 세상의 전부를 얻는, 세상의 전부입니까? 우주의 전부, 이 세상의 모든 전부를 왜 이런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만 결혼하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누리고 있는 그거, 다 누구 거 됩니까? 다내거 되는 거잖아요. 결혼만 하면. 그러니까는 좀 내가 약한 사람들은 좀 많이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우리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꿈도 꿔보잖아요. 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저렇게 다 누릴 텐데. 와, 저렇게 좋게 생활할 텐데.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텐데.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결혼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는, 이거는 그런 이 세상에서의 그런 돈을 좀 얻고 권세를 얻는 이런 것과는 비할 것이 못 되는 결혼입니다. 이거 뭐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우리의 인생 펴는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마치 그냥 무슨 내가 인심 써두시 결혼하는 참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괜히 인심 쓰는 것처럼 따라 그래 내가 믿어줄게 그래 내가 뭐 교회 나가는 게 믿어지는 게 믿어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교회 나가줄게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교회 나가줄게 내가 예수 믿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인심 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상대방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니까 마치 제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반대로 이거 내가 이거 믿으면 이것도 하지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이건 뭐 세상 것도 끊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나 이 모든 게이 즐거운 것도 못 느끼고 이게 예수님만 믿으면 이거 나는 그냥 완전히 그냥 무슨 신부와 저기 어디 갇혀서 사는 수녀원에 갇혀서 사는 사람처럼 어디 기도원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황당하죠. 안타깝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그게 아닌데 진리로 자유함을 받고 이 안에는 진정한 기쁨과 각종 모든 좋은 보화가 바로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데 모든 보배로운 정말 값어치 있고 정말 보배롭고 선하고 의롭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축복이 그리고 정말 진실로 우리가 원하는 평안이 그런 기쁨이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이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이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지 못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남편과 아내가 되는 그 한 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들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고 믿고 정말 그래서 정말 기쁨과 그런 정말 간절한 바람으로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거 억지로나 강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사랑하는 것이 이게 억지로 끌고 간다고 되는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 하나 합하면 하나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합해야 되겠습니까? 최고이신 모든 것을 주관자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천하의 왕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위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합하지 못한다면 이거 같이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몸을 낮추셔서 자기를 비워 오셨는데도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언젠가 성경 퀴즈의 때도 이번 성경 퀴즈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통해요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이 무슨 뜻인지에 관련된 그 문제를 내드린 것이 지금 잠깐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돼서 이미 뭐 여러 차례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옆구리인가? 두 양쪽에 있었던 그 오른편 왼편 강도는 그 군병이 한 군병이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리를 꺾지 않는 대신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무엇 때문이라고? 이것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안에 된 그 하와를 만드실 때 어느 부위를 통해서 만드셨어요? 옆구리에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원래대로라면 다리를 꺾어야 되잖아요.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가 꺾이지 않고 창에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쏟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가 그 피와 물로 사함을 받게 해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옆구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일을 안에 삼으셨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그 십자가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다시 화평으로 에베소 2장 말씀같이 하나 되어서 오늘 호세아 말씀 2장에서 약속하셨던 그날이 되면 내가 네 남편이 되어 네게 장가 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옆구리의 창자죽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내 삼아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얻은 우리들이 어찌 다른 것과 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예수님과의 하나 되는 것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강요로 그렇게 해서 하나 되면 돼야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다시 우리에게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이 아니라 성령의 전, 이 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안에 무엇을 두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전은 무엇을 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원래는 다윗에게 그 마음이 있었지만 솔로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택하여 성전을 짓게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건물만, 예루살렘 건물만 있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건 건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그 건물이 훼파되잖아요. 건물에 그것이 무엇이 두어졌을, 무엇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무엇과 하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값어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 할 때 내 이름을 두기 위하여 지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전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두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두기 위하여 우리를 성령의 전 삼아 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 쏟아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고.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전이 될 수 있으니까. 깨끗함을 입어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담아둘 수 있으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안에 삼으시려고.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런즉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 되고 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 된 우리의 남편 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이번 주일날 요한복 14장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 14장의 14절과 15절에서 내게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해야 됩니까?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고학절에 13절에 설명하셨어요. 요한복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설명이죠.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해요. 이유가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수 이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지 않았,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셨던 것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 그런즉 이제 우리는 성령의 전이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사람, 하나 된 사람이니까 하나 되게 해 주셨으니까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도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우리는 예수님과 한 존재만이 아니라 삼위일체가 하나 됐다라는 그 복수로서 우리가 하나임을 알려주시려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우리라는 복수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거처를 죄송합니다.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말씀 나눔터의 그 예배당 웹사이트에 말씀 나눔터에 보시면은 성경에서는 3 더하기 1은 1이라는 그런 글로서 제목으로서 글을 쓴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삼위일체를 맞이해서 그 글을 읽으시면 조금 더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3 더하기 1 이것이 신약에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3 더하기 1은 이 세상의 숫자에서는 3 더하기 1은 4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3 더하기 1은 1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예수님과 하나 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된 몸인 것을 기억해서 이제는 우리 호세아의 아내와 같이 아니면 창기와 같이 다른 아까 야고보서 4장에 4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절에 4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과 벗대어 간음을 행하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남편이 있는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몸입니다. 하나 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과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니까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가 그 사랑의 관계가 깨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든지 그것과 하나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은 아버지의 사랑하고는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깨지게 되는 거죠. 이는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마귀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둘 이유가 없고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분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될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네, 유명한 말씀이죠. 네, 여러분들도 자주 들어본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모든 욕심도 다 지나가요. 그렇지만 남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만이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거듭난,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이 영원하듯이 바로 그 사람도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에서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라고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와 결혼해서 우리와 하나 돼서 이제 우리의 그 결혼의 삶이 결혼 생활이 영원히 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들, 예수님과 사랑과 하나 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하는 자들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결혼 생활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시 잠깐 있는 값어치 없는 그냥 지나가는 것들에 우리 생각과 마음과 물 둘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노할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속상할 이유도 없고 세상이 오히려 나를 미워하면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 예수님으로 예수가 이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거처를 함께하여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하나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은 이제 영원한 그런 우리의 삶에 위하여 하나 그것을 위하여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호세아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러기에 여러분들 절대로 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말씀 가운데 두어 예수님께 두어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안에 된 그런 정절을 지키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정말 최고의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최고의 보배 되신 예수님 그분을 그분과 하나 되는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든 축복을 얻는 행복을 얻는 이 하나됨을 절대 깨뜨리지 마시고 끝까지 이 결혼 생활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유지되는 그런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각오 그런 것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 진실로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보배시고 최고의 선이시고 최고의 의로우신 분이심에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결혼하시기 위하여 낮고 낮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그 옆구리에 그 창자죽을 통하여 창의 찔림을 통하여 바로 우리를 다시금 아내 삼아 주셨습니다. 이 호세아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얻은 우리들 어찌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다른 것에 절하며 다른 것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진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 마음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제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예수님의 아내들입니다. 이제 우리 한 심령 한 심령을 통해서 우리의 한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자랑되어지고 예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우리 예배당 식구들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도 받은 바 성령의 전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한 마음, 예수의 마음만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 심령 한 심령을 통하여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 이름이 영광받아 주심으로 인하여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들, 그것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이,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과 영원한 삶이 될 것임을 그렇게 담대히 고백하고 믿고 시인하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아내들,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된 예수님의 아내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말해나 이른 아침 정말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는 그런 귀한 예수님의 아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